특송 시간이 우리 김대한 형제 저녁 신고식을 겸했습니다. 무사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군복무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준 우리 대한 형제에게 참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 형제가 함께하는 이 특송의 그 엄마의 그이 표정을 보셨나요? 네. 완전 달랐어요? 예, 자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유정이 학생이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 점검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우리 선생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기 아까 정백샤맨님께 제가 그걸 여쭙지 못했는데 혹시 그 이용호 형제님 소식을 얘기해도 괜찮나요? 아, 좀 아니 아니 소식을 아니 아니 제가 조금 알려도 돼. 예. 상관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느낄 때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어쨌든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또 이제 소식을 근황을 좀 알아야 이렇게 돼서 우리 이영호 형제님께서 조금 입원할 필요가 있으셔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5월 4일 목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5월 4일날 이렇게 좀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이영호 형제님이 조금 좀 나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꼭 잊지 말고 꼭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2, 3개월은 최소한 좀 입원이 되셔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뭐 여러모로 우리가 조금 좀 지체들의 이동이 많고 좀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영현 형제님이 오전에 오셨다가 몸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서 지금 다시 조금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마 그눈 때문에 이제 좀 수술도 좀 받으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뇨가 있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눈이 흐릿한 백내장 증세가 조금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수술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참 계절로 보면은 참 이렇게 아주 화창하고 기쁜 계절인데 근데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거리가 또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39절부터 40절까지 두 절만을 저희가 좀 같이 읽겠는데요. 성경을 펴시면서 같이 일어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0 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저희를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자, 무릎 꿇고 듣는 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의 11장에 와 있습니다. 이 11장은 우리에게 또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 그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이상하게 이토록 중요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사도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두 명이 나오는 것을 아시지요? 한 명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할때그 나사로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죽은 이후에 이 가족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사건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유익, 이것을 실제적인 유익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사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을 누가 대변하고 있냐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대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할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여기 쭉 읽어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 베다니 동네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 생각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이 나사로를 대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두 가지로 시점상 두 개로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생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나사로는 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별로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마리아를 다시 언급하는데, 이 마리아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을 12장에 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장에서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사건 전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할 때 저술자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일단 그렇게 지칭해 놓고 실제 사건은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대단히 사랑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행위를 보일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세 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도 두어 번 제가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부활한 나사로의 집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언급되는 이것은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이틀 전에 사건으로 우리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었는가?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말고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는 어떤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베단이겠죠. 이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아, 이것도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지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는지, 아주 그냥 힘에 넘치도록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단히 지금, 이 주님께 헌신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남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삼형제가 아마 이제 살면서 남자인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대접하고 이런 것에 허락을 누가 해줬겠어요? 나사로가 해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나사로도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맞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모두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지를 다 알지 않았겠어요?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요한의 진술입니다. 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이제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시잖아요. 네, 그럴 때 3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친구다. 나사로는 우리의 친구다.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그런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는 친구로 여겼던 그러한 이 사람이 병들었고 특별히 중한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과한 부탁이었을까요? 요청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 저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이건 무리한 부탁, 과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정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신다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이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했나? 내가 예수님께 덜 헌신되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있는 분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섬겼던 이건 도대체 뭐지? 아마 그런 혼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죽자 곧바로 체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다시 오셨을 때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일단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일단 상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체념한 것입니다.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르다하고의 얘기를 마치고 또 마리아하고 대면하고 나서 무덤에서 이제 이 무덤가에서 무덤으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무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 그걸 치우라 그걸 열어라 무덤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39절에 보시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썩어 문드러져 가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체념된 상태인 것입니다. 무슨 숨이라도 좀 깔딱깔딱 붙어 있어야 뭐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를 지냈고 무덤에서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죽었으니까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당히 빈번한 경우의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영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오래 이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지체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희망을 조금 주시려고 하면, 에이, 지금은 다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체념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동네 사람들은 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에게는 다소간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얼른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오라버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분히 원망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만 그랬을까요? 32절에 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해서 언니가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다른 점이 있나요? 마르다하고? 똑같네요. 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뭔가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다 힘들면 다 나오는 태도, 반응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우리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엄청난 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이렇게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조금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37절.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여기에서도 다분히 원망이 배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죽어가던 나사로 또 죽어버린 나사로를 대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 내가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됐을 때 인간들의 마음,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 생각,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중병을 마주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이 나사로의 이 병이 그냥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음미할 때 이 부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인생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모든 그 미래에 그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서 시간에 구속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인 것을 아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중에 4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쩌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못한 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베다니 동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떡하니 고쳐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탁 눈 깜짝할새 그냥 탁 하는 순간에 그냥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가족도 알고 있고, 내 친척도 알고 있고, 내 회사의 동료들도 알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병이 됐든, 그게 무슨 실직이 됐든, 뭐가 됐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건 뭐가 됐건 대단히 곤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쟤 예수쟁이래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 문제가 보란 듯이 이렇게 딱 하고 그냥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낸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정말 타당한 그런 명분 아닙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은 바로 거기까지인 것이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내가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차원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심각한 견해 차이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 나사로가 죽기 전과 나사로가 죽은 이후로 여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일단 죽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헌신한 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그러셨나요?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얻어냈을 때, 하나님께 즉각 못 얻어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내가 주님께 뭘 덜 바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눈물로 그걸 표현해 주셨어요. 눈물로.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36절에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는 그 시점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건 누가 와서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시점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일단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 타이밍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나사로를 지금 직접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순간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첫 번째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쁘답니다.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기쁘시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데 저희 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기쁘시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사람과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그분의 자녀들과 헤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영 안에. 우리 그냥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아예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 손만 잡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봐서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만 자녀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그 자녀가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곤란을 당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더더욱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뭐라 그러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할 때에 그때 마치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좋을 때는 잘 같이 계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었을 때, 내 문제가 완전히 파산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음을, 내 파산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히 의아할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기쁘셨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영으로 신음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펑펑 울 때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다. 그렇죠? 3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신음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코 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 자체를 하하 고소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영 안에서 신음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끌어안고 나는 이제 파산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 영 안에서 신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이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결과적인 유익 때문이었던 것이지 결코 나사로의 죽음 자체 때문에 기뻐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인간의 슬픔 여기엔 동참하셨어요. 죄의 결과로 오는 인간의 죽음, 사망, 이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같이 우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여기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로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영으로 신음하셨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보시죠.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전제로 한, 부활을 위한 죽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가져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짧게 조금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왜냐하면 제가 요 본문으로는 제가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급적 중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좀 짧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이렇게 무산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일어나고 더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문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이런 좌절과 절망이 닥칠 때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고 주님께 내가 드린 게 별로 없으면 주님께 내가 뭘 요구해서도 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말 텐데, 그렇죠? 근데 나는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런 절망, 이런 좌절을 맛보게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 다 이렇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이제 나한테는 어떤 걱정과 고난과 근심도 이제 없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믿기 시작한 이제 영적 유년기 시절에는 기도 응답도 잘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해야 될 때 우리가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엄마 아빠가 금방 달려오듯이 우리의 영적 유년기에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 같아서는, 야, 이래서 예수님 믿나 보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와 장년기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게 도대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이제 형제님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전화로 교제하는 중에 그 형제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한참 잘 믿고 있는 형제인데도 이제 이렇게 닥치는 이제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 이제 이런 예, 여기 동감하는 1인이 계십니다. 예,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더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게 뭐 부당한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이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죽지 않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요 잡은 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바닥에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정당성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주님 그래야만 주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작정기도 했는데 이게 딱 해결돼야 우리 가족한테도 제가 명분이 서고. 네? 우리 친척이나 불신자 친척이나 직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떳떳하지 않습니까? 제 체면이 서야 하나님 체면도 서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병에 걸린 나사로의 회복 문제처럼 지금 내 문제 지금 닥친 이 내 문제 어떤 극적인 해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세요. 맞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걸 정말 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영광,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 때도 영광이 되는 건 맞지만 즉시 응답 때도 영광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문제를 그때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끝장이 나도록 바닥을 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혼란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뭔가 부족했어. 맞아. 내가 그때 주일 빠졌잖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 돈 제가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안 바쳤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어떤 좀 이유를 찾으면서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즉 저와 여러분의 파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일에 관한 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의 계획. 나사로가 죽는 건 예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그 믿음이 극도로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보다 무엇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 4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을 통과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희미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마치 십자가 상에 달린 그 악한 강도의 말처럼 그렇죠? 네가 메시아면 그러면 우리 다 구원해줘야지. 마치 시련당하고 있는 욥을 비난하는 이 욥의 아내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렇죠? 당신 그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사로는 결국 그 병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될 사람이었어요. 그게 애초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치 욥이 시련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두 배의 복을 받는 것 그러면서 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이 죽음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원함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원함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망해가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던 이 끈을 지금 이 힘이 빠지면서 서서히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원함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함도 우리가 결국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린 것입니까? 방법과 시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내 중심, 내 타이밍에, 내 방식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만 추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순간에도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파산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걸린 이 죽을 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 죽을 병 또는 사업의 어떤 곤란함, 파산, 인간관계의 어떤 파탄,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당면하는 이러한 이 문제, 우리가 완전히 죽어 나자빠지는 이 상황,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건강해야만,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잘 포장된, 교묘하게 포장된 내 영광을 구하는 문제, 내 체면을 차리려는 문제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내면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 체면, 내 영광을 구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도로 나약한 상태에서도 그 상태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 저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이 나사로, 무덤에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면, 그러면 이 수건을 칭칭 감고 있던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파도와 바람조차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명령에 사망인들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나는 완전히 이제는 망했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라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잠깐 기도하십시다. 같이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19장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519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 인생의 어떤 일단락이라는 그 시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또는 저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보게 될 때, 사람이 죄를 가진 채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참으로 끔찍한 온 세상에 마귀들로 들끓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참 우리 모두가 마귀처럼 변해가지 않고 중간에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그 육체적 어떤 중단, 종결에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원히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인 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노라 명령하셔서 이 사망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이 속박에 갇혀서 죽음의 이 노예로 삶이 두려우니, 죽음이 두려우니 또 삶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펴본 대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바닥, 죽음의 상태까지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더큰 영광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그 시기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